성도님 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특별한 설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제목부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맞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요한복음 16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당부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 말씀이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네, 저희는 오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같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이 진짜, 뭐랄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모든 걸다 깨달았다는 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아주 자신감에 차서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이 칭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되물으시죠. 와,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싸늘해지는 느낌이죠.
네, 마치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낸 답안지에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커다랗게 물음표를 딱 그려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 말씀에서는 이 질문을 제자들의 믿음을 공격하거나 불신하는 걸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곧 닥쳐올 엄청난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이라는 배가 진짜 튼튼한지 점검하도록 돕는 아주 깊은 사랑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아.
평온한 항구에 있을 때는 작은 돛단배나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진짜 성능은 거친 바다에 나가봐야 아는 것처럼요.
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군요. 평소에는 다들 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믿음이었는지 드러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냐, 아니면 실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이냐, 이걸 묻고 계신 셈이죠.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성도님께서도 올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내 믿음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그 시험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충격적이죠.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한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하시잖아요.
심지어 벌써 왔도다라고 못까지 박으시죠.
맞아요. 방금 믿습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감정의 낙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요.
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십자가라는 상상도 못했던 위기 앞에서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죠.
흩어짐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남네요.
설교에서는 이 흩어짐을 단순히 제자들이 겁이 많아서라고만 보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잃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통찰을 제시하죠.
아,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군요. 어떤 공동의 목표나 중심축이 사라졌을 때 관계가 어떻게 와해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한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예언 뒤에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그 문장이 이 단락의 핵심이죠.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완전한 구독의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연대를 선포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대.
네. 여기서 설교 말씀은 아주 중요한 대비를 보여줘요. 인간의 신실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뜨거운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실패한 후에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군요.
정확해요.
너희는 날 버리겠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굳건히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넘어져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의미로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실패를 예고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 이후의 회복까지 염두에 둔더큰 그림의 일부인 셈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은 다음 주제인 평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에요. 제자들의 그 끔찍한 실패와 배신을 예고하신 바로 직후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정반대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곧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게 어떻게 평안을 줄 수가 있죠? 오히려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보통 문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게 순조로운 상태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환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환난이 예고된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설교에서는 이 평안을 시편 23편의 이미지로 아주 멋지게 설명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 나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화려한 만찬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이 평안은 원수들이 사라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담대함에서 오는 평안인 거예요.
와,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상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군요.
그렇죠. 원수들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내면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원수들에게 집중하던 시선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주님께로 옮겨가면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설교의 핵심 통찰이 바로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를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듣고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도 이제 이해가 가요.
네.
만약 아무 예고 없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제자들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다 실패했어. 모든 게 끝났어 하면서 완전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나중에라도 아, 이것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셈이네요.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심지어 나의 실패까지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환난 속 평안의 비밀인 셈이죠.
그리고 이 평안의 약속은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어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전체에서 단한번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지나 용기는 곧 바닥을 드러낼 텐데요.
여기서 또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해요. 설교 말씀에 따르면 이 담대함의 근원은 제자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들의 굳은 결심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뒷부분에 나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잘 싸워서 이겨야 하니 담대해져라가 아니라
네.
내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 승리를 믿고 담대해라는 의미군요. 와, 순서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이 승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된 과거 시제의 승리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 사용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미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걸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 재방송 같다는 거예요.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더라고요. 경기 중간에 우리 팀이 막 실수를 하고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결과를 아니까요.
오히려 아, 저 장만 뒤에 바로 역전골 터지는데 하면서 여유롭게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옆에서 친구가 막 안절부절 못하면 걱정 마. 이거 우리가 이기는 경기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의 최종 스코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과정 중에 겪는 작은 실패나 어려움에 일희일비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경기 전체의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그냥 부분적인 실점일 뿐이니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와, 결국 이 모든 말씀이 한 해 동안 성도님께서 겪으셨을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내용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끝을 맺죠.
네. 설교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3년이나 보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라는 거짓 패배에 속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성공의 기억보다 실패의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견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떠오르는데요.
아주 적절한 이미지예요. 신학자 존 칼빈이 체계화한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그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차가 길 한복판에서 고장나 멈춰서거나 길 옆 도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목적지, 즉 승리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개념이죠.
와, 그 개념은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거고 또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이 견인차로 끌고 가주실 거라면 내 노력이나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칫하면 모든 걸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설교가 이 부분까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은 우리를 수동적인 짐작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최종적인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용감하게 도전하고 더 과감하게 사랑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기가 걸음마를 뛸 수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견인차는 우리가 퍼져 앉아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달리다가 넘어져도 괜찮다는 보증소표 같은 거죠.
와,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리키고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증명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한가운데서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담대함은 이미 완성된 주님의 승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 정의하는 승리와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지점도 흥미롭네요.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는 걸 승리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완전히 역설적인 승리죠.
맞아요.
성도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승리의 길 사이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올 한 해 나는 세상의 승리를 좇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 안에서 쉼과 담대함을 누릴 것인가 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성도님의 연말과 새해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 발견한 마지막 질문을 성도님께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과연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그 시간은 단순히 실패를 피하거나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견인차의 운전자를 얼마나 깊게 신뢰하게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은 아닐까요? 다가올 새해 성도님의 삶이 바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